자, 오늘의 메인 주제 중에 하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생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토요일날 생포돼서 정말 자료 만드는데 엄청 힘들었는데요. 자, 1월 4일 새벽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이 뉴스까진 봤어요. 그리고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미국이 사실상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전쟁을 거는구나.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대규모 공습 얘기 나오고 막 전투기들이 가서 폭격기들이 가서 베네수엘라 수로를 빵빵빵빵 때리는 모습들이 CNN이나 이런 데 많이 떴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이 베네수엘라 공습하는 거를 자기 SNS에 올렸어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음악도 있는데 이게 무슨 컨트리 음악 같은 걸 깔아왔어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장면입니다. 보이시죠? 이게 미국 비행기 지나가는 거? 폭격기? 소리 좀 들려드릴까요? 소리가 요런 음악 깔아놓고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죠? 폭격기 지나가는 거. 빵! 그러니까 무슨 베네수엘라 공격하는 걸 되게 SNS에 자랑하는 것처럼 오우. 이게 지금 베네수엘라 수도입니다. 이 장면을 업로드했는데 제까지 나머지는 이제 직접 가서 보시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걸 봤을 때만 해도 아 그냥 전쟁이 났구나.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쳐들어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이번 공습에는 미국의 전투기가 150대 이상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속보가 뜨죠. 미군이 베네수엘라 진입했다. 오, 그래 진짜로 전쟁을 가나 보다. 그 내용을 보면 베네수엘라의 군사시설, 주요 항구, 통신시설 등을 먼저 전투기들이 150대 가서 폭격을 빠바박 때려서 사실상 방공망을 파괴했어요. 이때까지도 몰랐어요. 왜 파괴했는지. 그리고 저공 비행 헬리콥터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었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이번 작전은 그때까지 예상하지 못한 작전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바로 여기 있는 거. 소위 특수부대들이 타는 그 헬기 있죠? 두두두두두 하는 거.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생포작전이 동시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방공망을 먼저 날려버리고 지금 미 육군 특수부대 델타포스로 알려져 있는데 델타포스와 나이트스토커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160 특수작전 항공연대가 함께 들어가서 특수작전을 시행했다. 마두로 대통령 생포작전이었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마라라고 있는 자신의 작전 룸에서 국무장관과 국방장관과 함께 승인을 내리고 미군의 작전을 참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미군이 작전을 할 때 대통령들이 저 워룸에서 이렇게 봅니다. 빈라덴 사살할 때도 대통령을 봤죠. 얘들이 그 뭐 달고 가잖아요. 그걸 통해서 보는데 마두로 대통령이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이 작전을 참관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몇 시간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갑자기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생포했다고 발표합니다.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니콜라스 마두로와 그의 부인을 체포해서 국외로 이송하고 있다. 여기서 국외는 뉴욕입니다. 뉴욕으로 이송하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 진짜야? 라고 부르니까 본인의 SNS에 체포되어 이송되고 있는 마두로 사진을 업로드했습니다. 이 사진을 찾을 때 어디까지가 가짜 사진인지가 헷갈려서 왜냐면 지금 제가 이 사진 이거 만들 때는 실시간이었어요. 실시간 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 사진을 업로드했대요. 그래서 진짜 가서 보는데 가짜 사진도 있습니다. 이상하더라고. 이상하게 너무 해상도가 좋고 그래갖고 아니야 가짜 사진이에요. 직접 SNS 들어가 찍은 거예요. 이거는 미국의 전함 배입니다. 배 전함에 실려서 지금 뉴욕으로 이송되고 있는 마두로의 모습을 사진으로 올렸고 그리고 요 사진은 진짜입니다. 요 영상은 왜냐면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영상이기 때문에 지금 마두로 대통령이 뉴욕으로 이송돼서 뉴욕에서 좀 걸어 나오고 이송되고 있죠. 자, 그래서 아 실제로 이제 생포됐구나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몇 시간 뒤에 마라라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역시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공격했고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분간 베네수엘라는 미국이 통치할 거다. 안전하고 적절한 정권 이양이 이루어질 때까지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통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베네수엘라 국민들을 고려하지 않는 다른 누군가가 또 다른 제2의 마두로가 베네수엘라를 장악할 위험을 감수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당분간 베네수엘라는 아마 미국이 통치할 것 같고요.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지금 대통령은 체포됐지만 부통령도 있고 뭐 그렇다고 완전히 뭐 미국이 들어가서 점령한 건 아니잖아요. 어떤 다른 반항이나 그런 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지상군 투입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미군 지상군, 미군 육군이 들어가서 점령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비용이 많이 들 텐데요. 에헤이! 미국은 단 한 푼의 비용도 들지 않을 것입니다. 베네수엘라 점령은 한 푼도 들지 않아요. 페니도 안 들어. 1원도 안 들어. 왜냐? 그 땅에서 나오는 돈으로 상환받으면 됩니다. 석유로 바뀌었다는 거죠. 옛날에 우크라이나에서도 이 얘기를 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나오는 광물로 갚아라. 그 광물 중에 일부분을 미국에 주는 협정에 서명해라. 우크라이나도 얘기했었는데 비용이 안 들어. 왜냐? 들면 그만큼 캐서 가져가면 된다. 실제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냥 캘 게 아니라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석유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거다. 우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국 석유 회사들을 투입할 겁니다. 그들은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서 지금 심각하게 망가져 있는 베네수엘라의 석유 기반 시설을 복구할 거고요. 그리고 베네수엘라에게 수익을 창출하게 할 겁니다. 왜? 우리는 쓴 것만 가져갈 테니까. 남는 거는 베네수엘라 주겠지. 야, 내가 뭐 강도냐? 다 가져가게? 나눠줄게. 나눠줄게.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간 비용, 항공모함 간 비용, 복격한 비용, 체포한 비용, 그 마두로 대통령 이송한 비용 등등등등등등 우리가 가서 또 베네수엘라 이렇게 잘해줄 거 아니에요? 그거 비용들 쭉 뽑은 다음에 남은 거 있으면은 나눠줄게. 걱정하지 마라. 사람들이 반발하면 아 그러면 필요하면 훨씬 더 큰 두 번째 공격도 감행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아마 반발은 없을 것 같아요. 반발 없을 것 같아요. 훨씬 더 큰 두 번째 공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설마 뭐 누가 여기서 반대를 하겠습니까? 반대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베네수엘라에서 수익을 창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기자가 물었어요. 베네수엘라 국정운영은 부통령이 합니까? 부통령은 이번에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만 생포된 거잖아요. 그 영부인하고. 베네수엘라 부통령이 있어요. 델시 로드리게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있어요. 델시가 나한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다 하겠다.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에 도움이 되는 거는 내가 다 할게요. 라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베네수엘라 부통령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국정운영은 부통령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선택의 여지. 그걸 똑같죠. 젤렌스키한테 너는 카드가 없어. 너는 카드가 없어.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 말고 네가 뭐 할 수 있어. 무기 안 주면은 못 이길 텐데. 베네수엘라 부통령도 카드가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자 그러면 베네수엘라에는 무려 트럼프를 제치고 2025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인물이 있습니다.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 베네수엘라 야당 지도자고요. 민주주의를 외친 정치인으로 아주 유력한 대선 후보였죠. 당선이 유력했는데 마두로가 후보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그래서 마차도 대신 다른 분이 대선에 나왔죠. 그분이 이길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마두로가 이겼다고 발표했죠. 그래서 부정선거 아니냐라는 내용이 베네수엘라에서 굉장히 많았는데 어쨌건 트럼프를 제치고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인물 마차도 이분을 차기 대통령으로 내세울 거냐? 이분이 베네수엘라를 통치하게 만들 거냐? 그지 트럼프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굳이? 왜? 제 생각에 마차도는 지도자가 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녀는 국내에서 지지도 존경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정말 좋은 여성이지만 존경받을 만한 인물은 아닙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돈을 얼마 썼는데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 생포해왔는데 그걸 지금 뭐 마차도한테 이렇게 확 하긴 좀 그럼 누가 합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요 미국이 국정을 운영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상당 기간은 미국의 사실상의 섭정이 있지 않을까. 사실상 뭐 그리고 마음에 드는 대통령 후보를 누굴 내세운 다음에 대통령이 되면은 요렇게 우리가 많이 봤던 그런 식으로 미국의 뜻이 들어가지 않을까 말하는 걸 봐선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생포된 마두로 대통령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본디 미국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두로는 곧 미국에서 기소가 될 것입니다. 니콜라스 마두로는 마약 테러 공모, 코카인 밀수 공모, 기관총 및 파괴장치 소지 혐의 등으로 기소가 되었고 곧 뉴욕에서 재판을 받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베네수엘라의 반응을 보면 현지 반응은 매우 엇갈리고 있다. 수도 카라카스의 상황은 차분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작년 7월 28일 대선 이후 권력을 찬탈한 대중적으로 상당히 인기가 없는 정권을 갖고 있다.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꽤 되는 것 같고요. 이쪽은 지금 환호를 하는 것 같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전 대선에서 부정선거 의혹으로 권력을 찬탈한 정권이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꽤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베네수엘라인들은 상당히 축제 분위기고 반대로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침울해서 조용히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4년 대선에서 출구조사 결과 마두로가 패배가 확실시 되었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당시 선관위가 이제 마두로 승리를 선언했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했던 베네수엘라인들 입장에서는 들어보면 뭐 민주주의가 온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되겠죠. 베네수엘라 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국가방위위원회를 소집했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과 그의 부인을 즉각적으로 석방하라. 베네수엘라 유일한 대통령은 니콜라스 마두로다. 라고 성명을 발표했고요. 중국은 뭐라고 발표했냐?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과 마두로 체포에 깊은 충격을 받았다. 중국은 미국이 주권국가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무력을 사용하고 대통령을 그렇게 생포하는 그런 조치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또 이를 단호히 반대한다. 어떻게 주권국가에 들어가서 무력을 사용하고 말이야. 둘러싸고 군사훈련을 하고 그럴 수가 있냐?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러시아도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국의 행동은 깊은 우려와 규탄을 불러일으킨다. 주권국가에 가서는 뭐하는 짓이야? 베네수엘라는 외부의 국가적 간섭 없이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된다. 남의 땅 들어와서 말이야, 조금씩 뜯어먹고 말이야, 어? 그 내 거니까 하면서 샤모저 하다가 싫으면 협상하든가. 그런 좀스러운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딱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베네수엘라 국민과 연대를 재확인한다. 그리고 굉장히 강력하게 규탄 쪽이 또 있었는데, 일단 브라질 룰라 대통령은 강하게 반발했어요. 뭐라고 했냐? 미국은 용납할 수 없는 선을 넘었다. 베네수엘라 주권에 대한 심각한 모의고 국제사회에 대한 매우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다. 참고로 브라질 룰라 대통령은 트럼프와 완전 상극입니다. 이쪽은 뭐 흔히 말하는 이제 왼쪽, 트럼프 대통령 오른쪽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완전 상극인데다가 그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타겟으로 하고 있는 정권들이 대부분 왼쪽 정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타겟이 될 수 있어요. 물론 브라질 정도 되는 국가에 그렇진 않겠지만 어쨌건 상극이 있는 거는 맞고 멕시코도 마찬가지입니다. 멕시코 정부는 최근 미국 군대가 일반적으로 자행한 군사 행동을 강력히 규탄하고 거부한다. 멕시코도 브라질과 입장이 비슷해요. 잘못하면 미국 군대가 들어와서 너희 마약 카르텔을 내가 해결해 줄게. 이게 미국 정부의 입장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멕시코는 베네수엘라에 미국 군대가 들어온 걸 무조건 반대해야 됩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정부가 국민에 대한 모든 친양 해결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물론 찬사를 보낸 사람도 있어요. 그럼 뭐 안 봐도 뭐 아레 대통령이 이제 하비에르 밀레이는 베네수엘라의 새로운 자유가 왔다. 자유가 왔다. 안 봐도 오른쪽 지도자들은 어유 잘했다, 어유 잘했다, 어유 하는 게 오른쪽이고 입장이 이제 다르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미국이 왜 베네수엘라를 공격했는가는 예전에 12월 초에 올렸던 것 같은데 미국은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미국의 NSS 국가안보 전략을 얘기했던 영상이 있거든요. 여기에 다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써줬어. 제가 보기에. 물론 서기도 있고 뭐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지도 모르겠는데 여기에 써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번 기자회견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가안보 전략에 다 써있다. 이번 공격의 목표 중 하나는 서방부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새로운 국가안보 전략에 따라서 서방부에서 미국의 패권은 다시는 의심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서방부, 북미를 포함해서 남미까지 아메리카 대륙에서 미국의 영향력에 반하는 정권을 아니면 반하는 국가를 용납할 수 없다는 말과 굉장히 비슷하게 들려요. 뭘 얘기했냐? 우리는 안정적이고 좋은 이웃 국가들로 둘러싸이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주변이 안정적이고 좋은 이웃 국가들로 둘러싸이기를 원해. 무슨 말입니까? 안정적이지 않고 좋지 않은 이웃 국가들은 좀 봐줄 수 있겠죠. 손금을 좀 봐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손을 봐줄 수도 있다. 실제로 베네수엘라에 가서 작정원을 했죠. 지난번에 했던 그 12월 초 영상의 내용을 좀 보면 미국은 12월 4일 트럼프에게 국가안보 전략을 NSS를 공개했습니다. 미국의 국가안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설명하는 문서인데요. 그때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미국은 서방구 아메리카 대륙을 미국의 최우선 이해 지역으로 삼을 것이다. 우리는 서방구가 합리적으로 안정되기를 원한다. 서방구를 미국 본토의 연장선으로 간주한다. 적대적인 것으로 여겨진 세력을 몰아낼 것이다. 그때 무슨 생각이 나온 말입니다. 이를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 도널드 트럼프와 멀로 독트린 앞에서 돈노 독트린이라 그랬죠. 멀로 독트린이라는 건 옛날에, 백몇 년 전에, 제5대 미국 대통령 제임스 멀로가 외국 열강들은 아메리칸 대륙에 발을 들여오지 말라! 라고 얘기한 게 멀로 독트린이잖아요. 21세기에 다시 다른 뭐 중국이건 유럽이건 어떤 국가건 아메리칸들에게 발을 들여오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내 땅이야. 그리고 그 말인즉슨 수십 년간 이어진 남미의 핑크타이드. 독재정권 붕괴한 다음에 중남미가 좌파정권이 연쇄적으로 꽉 잡고 있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이제는 못 갈 수 없다. 그때 다 나온 말이에요. 실제로 못 가지 않았죠. 다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 이렇게 써 있어요. 미국은 이제 서방구의 참여 및 확장을 할 것이다. 이게 선언인 줄 알았는데 진짜 하고 있죠. 남미와 북미가 서방구잖아요. 서방구에 대한 미국의 목표는 참여와 확장이다. 미국은 새로운 파트너 국가들을 육성할 거고 미국의 원칙에 맞는 정부와 국가를 정당을 지원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참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확장을 할 수 있다. 캐나다에 대해서 51번째 주를 얘기하고 그린란드 내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 들어간 아니 적혀 있잖아요. 자신들의 전략지배. 또 이 내용도 있었죠. 미국은 이제 서방구에 뭐를 할 거다? 군사 주둔을 제고할 것이다. 반드시 제고해야 한다. 미국은 미국의 안보와 거리가 먼 지역, 아시아, 유럽, 중동 이런 데 군사를 주둔시켰어요. 왜 그래야 되는데? 내용욕도 아닌데. 이제는 군사주를 제종해서 어디다 둘 거다? 서방구에 둘 거야. 이 말이 대단히 무서운 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느낌이 들죠? 각자의 영역은 알아서 잘 해라. 여기는 내 땅이요. 내 영역이요. 내가 뭐 알아서 할게. 유럽, 아 그건 뭐 EU 알아서 하고 러시아 주변? 아유 뭐 그 러시아가 알아서 하는 거지. 중국 아시아 이쪽? 아유 뭐 중국이 알아서 하는 거지. 여기는 내 거고 미군을 왜 거기다 둬? 최우선 과제가 미국의 이익이니까 미국의 영역을 쳐다보지 말라라는 느낌이 단지 제 느낌이면 좋겠는데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안 하고 아틀라스처럼 세계를 떠봤던 역할을 안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영역 질서의 시대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살짝 들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그리고 실제로 NSS에 써있죠. 각자의 방어는 알아서 잘해라. 우리는 유럽이 유럽의 재래식 방어를 주도해야 된다는 걸 분명히 한다. 유럽 방어 더 이상 핵정도 빼고는 알아서 해. 왜 우리가 거기까지 들어가서 돌봐야 되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툭하면 51번째 주로 만들겠다고 얘기한 곳의 지형을 보면은 캐나다, 그린란드, 그리고 베네수엘라, 그리고 멕시코에도 뭐 군대 보내는 만에 이쪽에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디를 중점으로 생각하고 어디를 통해서 영향력을 늘릴지를 본인들의 생각이지만 굉장히 명확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실제로 트럼프는 옛날에 보여드렸지만 12월에 그린란드 특사를 임명했습니다. 그린란드 땅을 아직도 자기 걸로 만들겠다고. 근데 이게 농담이 아닌 것 같아요. 베네수엘라에 보낸 거 보니까 이게 농담이 아니야. 저 농담일 거라 생각하고 지금까지. 이게 3월 달에 질문한 겁니다, 기자가. 그린란드가 미국이 합병될 것으로 보십니까? 그때 이렇게 했어요. 저는 그 일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짜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12월, 엊그제 그린란드 특사를 임명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농담이 아닐 수가 있다. 그리고 그 NSA 조금만 더 보면 이런 데도 있죠. 다른 국가들의 자국 이익 최우선도 인정한다.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행동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도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도록 장려하겠다. 그리고 영역을 인정하겠다. 약간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영역 정치. 중국이 며칠 전에 대만을 봉쇄하는 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저는 대만이 아마 지금 역사상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미국의 저런 스탠스를 보면. 미국이 대만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본인들도 얘기하고 있고 현상을 유지해라. 이게 지금 미국의 입장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을 이렇게 봉쇄하는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다른 국가의 자국이 최우선도 인정한다라고 NSS에 써놓은 걸 보면 굉장히 긴장해야 되는 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실제로 내용을 보면 이렇게 써있죠. 미국은 다른 나라 일에 함부로 개입하지 않겠다. 다른 국가의 일에 불개입주의를 분명하게 하겠다. 옛날에는 이거 다 그냥 대충 봤는데 베네수엘라에 쳐들어가는 진짜 현실을 보니까 아 이게 그냥 적은 게 아닐 수도 있다. 옛날에 적어놓은 거 보면 이제는 미국은 전통적인 정치 이념에 기반을 두지 않겠다. 민주주의 국가라고 우리 편이 아니고 뭐 존이주의 국가라고 적이거나 옛날엔 이런 이분적이었는데 이런 전통적인 민주정치 인형에 기반을 주지 않겠다. 뭐에 기반을? 오직 미국의 이익이 되는 거. 아메리카 퍼스트에 기반을 두겠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온 게 이거였죠. 이제 미국은 민주주의 확산을 강요하지 않는다. 아씨. 우린 이제 통치체제가 다른 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 오케이 하겠다. 우리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그런 국가들을 오케이 하는 걸 인정하고 무엇이나 유선적이 없으면 확인한다. 민주주의 역사를 강요하지 않는다. 민주주의 국가라고 반드시 뭐 친구거나 권위주의 국가라고 반드시 적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걸 대단히 비슷하게 들리기 때문에 진짜 미국의 이익이라는 걸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게 이때 드러났고 12월 초에 발표한 NSC에서 실제로 베네수엘라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아 그게 말만 있는 게 아니었구나. 게다가 지금 베네수엘라인데 아까 잠깐 얘기 드렸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마약 문제를 국가 비상사태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돕는 국가가 미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국가죠. 그래서 캐나다, 멕시코, 남미 국가들을 이 논리로 대응하고 있죠. 캐나다를 통해서 마약이 들어온다. 멕시코를 통해서 마약이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나 멕시코도 미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국가가 될 수 있어요. 본인들의 논리에 따르면. 그리고 심지어 얼마 전에 이 얘기를 했죠. 콜롬비아에는 코카인 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은 코카인을 만들어 미국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는 조심해야 될 겁니다. 콜롬비아는 서방구에 있습니다. 남미에 있어요. 미국은 좋은 친구들이 옆에 있기를 바래요. 미국으로 뭐 마약을 보내거나 미국에 피해를 끼치는 정부들을 이제 좌시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대통령을 코카인을 만들어 미국으로 보내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죠. 멕시코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멕시코는 마약 카르텔이 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곳입니다. 저는 거기 대통령에게 여러 번 카르텔을 제거하자고 요청했어요. 쉐인바움 대통령이죠. 쉐인바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노노노 아닙니다. 대통령 카카 제발 그러지 말아주세요. 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랬을 때 뭐 마약 카르텔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고 이렇게 들었는데 야 이제는 진짜 군대가 들어갈 수도 있다. 진짜 멕시코 특정 지역에 저 마약 카르텔을 노리는 군대가 들어갈 수도 있다. 군대가 작전을 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잠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쿠바? 쿠바는 현재 실패한 국가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논의한 주제가 될 것이다. 서방구에잖아요. 서방구에 있는 국가들은 다 우리의 논의 대상이 되는 거죠. 문제가 있는 국가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래서 베네수엘라 말할 필요 없죠. 작년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태양의 카르텔이란 곳을 테러단체로 지정했습니다. 그것이 있죠. 카르텔 대 로스 솔레스, 태양의 카르텔. 왜냐면 이런 카르텔이 불법 마약을 미국으로 자꾸 보내. 여기는 외국의 테러 조직이야. 그리고 태양의 카르텔이 미국으로 불법 마약을 보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태양의 카르텔이 누구냐?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를 사실 이 명분으로 쳐들어간 거예요. 태양의 카르텔의 두목은 마두로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이 태양의 카르텔을 이끌고 있다. 마두로는 미국으로 마약을 보내는 태양의 카르텔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미국에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번 작전을 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입장이죠. 물론 베네수엘라는 아니 태양의 카르텔은 그런 단체는 없는데요? 태양의 카르텔이라는 범죄 조직이 없어요. 아니 무슨 그래 뭐 멕시코나 이런 데는 뭐 여러 가지 갱단이 있고 베네수엘라 갱단이 있는데 태양의 카르텔이라는 이름을 가진 갱단은 없는데요? 실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존재하지도 않는 태양의 카르텔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면 어떡하나? 본래 태양의 카르텔이라는 단어는 베네수엘라에서 마약 밀매라는 고위 장교들을 그냥 지칭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권력자 카르텔. 힘 있는 사람들이 마약 밀매에서 돈 보내는 거 고위 장교들 권력자 카르텔을 의미하기 때문에 미국이 태양의 카르텔을 얘기한 거는 베네수엘라 지도자들. 그들이 마약을 미국에 들어가는 걸 묵과하거나 최소한 막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카르텔을 맺어갖고 미국을 공격한 사람과 똑같다. 한마디 포괄적인 용어는 마두로가 본인들이 이끈다고 얘기합니다. 이끄는 마약 밀매 조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아마 기억나시겠지만 저걸 발표한 다음에 미국이 뭘 했습니까? 남미에서 오는 마약 밀매선을 미사일로 폭격해버렸죠. 파괴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영상도 있는데 조그만 배가 옵니다. 바다에 쭉. 그러면은 요 보고 있던 미 공군에서 여기 연락을 해요. 여기 뭐가 있습니다. 쏠까요? 그러면 쏴라. 그럼 빵 쏴서 배를 폭파시켰어요. 폭격했는데 37명 이상이 사망했다. 그럼 중남미에서 올라오는 마약 밀매 보트를 그냥 침몰시켜버렸죠. 그때까지만 5차례인데 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37명. 그리고 미국 국방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약 밀매선이라고 판단이 되면 경고 없이 파괴한다. 경고 없이 미사일을 쏘겠다. 물론 이게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는데 왜냐하면 유례가 없는 방식이다. 아니 나포도 아니고 쏴버리는데 그게 마약 밀매선인지 확신이 있냐? 또 의회에 허가도 안 났는데 전쟁 상황도 아닌데 군사행동을 승인하지 않았는데 누가 표적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모르는데 누굴 죽였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공습해도 되냐? 라고 이제 미국 의회에서 얘기를 많이 했고요. 실제로 미국 정치인들도 민주당 쪽에서 재판을 통해서 범죄 소명도 없이 이거 군이 직결 심판하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도 많이 나왔죠. 실제로 유엔 인권대표가 선박에 탑승한 사람들에 대한 초법적 처형을 중단하라 라고 미국에 공격 중단을 요구하게 됐지만 뭐 전혀 통하지 않았고요. 베네수엘라는 이때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그때 당시 마두로 대통령이었죠. 미국이 공격하니까 15,000명에 달하는 병력을 무기한으로 자기들 앞에 바다에 배치하겠다. 그리고 그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딱 보니까 미국은 마약이 목표가 아니야. 트럼프는 베네수엘라의 석유 자원을 탈취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는 게 아니냐 라고 그때 당시에 그냥 10월 정도 됐나? 성명을 통해서 발표했어요. 그리고 그다음부터 우리가 알던 일이 펼쳐집니다. 미국의 항모전단이 카리브해에 모이죠. 제럴드 R. 포드호 5,000명의 병력과 수십 대의 전투기 강습전단이 카리브해에 도착하면서 베네수엘라의 앞바다에 도착을 했고요. 참고로 제럴드 포드 항공모함은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모함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상 국가급 전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받는 엄청난 항공모함이죠. 그리고 얼마 전에 볼리비아의 전 대통령도 유엔에 가서 이렇게 트럼프의 행보를 비판했습니다. 이거는 돈노주의라고 그러죠. 아까 말한 새로운 멀로주의 아니냐. 아메리카 대륙이 북미 대륙에 속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신식민주주의의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 조건을 조성하고 있다. 야, 여기가 니네 땅도 아닌데 거기가 자기들 권역이라고 이렇게 힘을 쏟으면 어떡하냐 라고 볼리비아가 가서 면적 정부입니다. 강력하게 비난을 했죠. 자, 그랬는데 지난주에 볼리비아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사회주의 정권이 졌어요. 왼쪽 정권이 졌어요. 오른쪽이 중도 우파가 들어섰습니다. 20년간의 사회주의 통치가 끝났다. 여기 당선인은 제가 뭐 선거를 자세히 안 보여드릴 텐데 당연히 미국이 입장을 냈어요. 미국이 누굴 지지한다고 얘기했고 당선인은 트럼프 행정부와 관계 개선을 내세우는 사람입니다. 파스라는 분인데 로드리고 파스 볼리비아 대통령이죠 이제 당선인입니다 지금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 그리고 얼마 전에 온두라스 대선이 있었습니다. 역시 자유재건당이라고 불리는 여당, 지금 현재 여당, 좌파, 그리고 국민당, 도전자, 우파 둘이 붙었어요. 물론 3번, 4번 후보도 있는데 미국이 뭐라고 얘기했냐? 카스트로 대통령, 그러니까 온두라스의 왼쪽을 대표하는 분입니다. 이 카스트로 대통령 정부에서는 온두라스가 넥스트 베네수엘라가 될 수 있다. 지금 현재 있는 좌파 정부가 다시 정권을 잡으면 안 된다라고 남의 나라 대선에 가서 미 국무장관이 경고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보여드렸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 나라 후보를 찍어줬어요. 아스프라를 대통령으로 선출하기를 바란다. 온두라스 국민들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아까 말한 국민당 우파라고 얘기하는 이 아스프라를 대통령으로 뽑기를 바란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온두라스 대선 결과가 거의 한 달 동안 발표가 안 됐어요. 뭐 기술적 지연 이것도 말하면 기니까. 하여튼 발생했다고 얘기하면서 대선 결과 발표를 안 했어. 거의 한 달간. 그때 트럼프가 이렇게 했습니다. 온두라스가 대통령 선거 결과를 바꾸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지옥을 맛보게 될 것이다. 아,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오른쪽이 이겼다고 지금 발표를 안 하는 것 같은데 너희가 그러면은 지옥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베네수엘라에 쳐들어오기 전까지 이런 것들이 다 그냥 협박이라고 생각했는데 야, 이제 무섭죠. 그리고 얼마 전에 발표 났습니다. 트럼프가 지지한 아스프라가 온두라스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어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 핑크 타이드라고 얘기했죠. 저 남미가 좌경화되고 있는 현상. 지금은 반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쭉 보여드렸지만 여기는 이제 파란색이 오른쪽이에요. 빨간색이 왼쪽이고 옛날에는 핑크 타이드 빨간색으로 덮이고 있다가 이제는 반대로 블루 타이드로 덮이고 있어요. 2-3년 만에. 와, 트럼프 대통령의 파워가 어떤 선거가 있으면 미국이 적극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거의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것 같아. 가서 누구를 지지하고 너희가 이 사람을 뽑으면 우리가 어떤 제재를 할 거다. 이런 거를 알리다 보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생각이 되고 개인적으로. 멕시코나 브라질이 베네수엘라에 쳐들어간 모습을 굉장히 강하게 비난하는 게 이유가 있어요. 쿠바 포함해서. 근데 남은 게 몇 개 안 돼. 멕시코, 브라질, 여기가 베네수엘라잖아요. 베네수엘라는 이번에 날라갔죠. 당연히 뭐 미국의 입맛에 맞는 정권이 들었을 테니까. 그럼 이제 남은 게 얼마 없어요. 본인들 입장에서 남은 거라 표현하면 이상한데 본인들 입장에서는 같은 왼쪽 정부라고 했을 때가 잘 없습니다. 지금 멕시코, 쿠바, 브라질 정도. 나머지 지금 싹 바뀌고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NSS에 얘기했던 국가안보전략에서 얘기했던 서방구를 좋은 이웃으로 본인들 미국 입장에서 만든다는 전략에 그대로 통하고 있는 게 지금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가장 안 될 것 같은 곳은 쳐버렸죠. 이번에. 이걸 보면서 아, 세계화는 가라 이런 얘기를 했었죠. 미국이 미국 중심의 세계에서는 서방과 가장 중요하다. 근데 정말 말이 아닌 힘으로 그걸 하고 있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NSS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힘을 통한 평화. 힘은 최고의 억지력이다. 제가 적은 게 아니에요. 여기 미국 국가 안보 전략에 적혀 있어요.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하겠다.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실제로 힘을 통해서 원하는 걸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베네수엘라에서 보여준 마두로통 생포하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미국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를 행동으로 보여준 실제로 베네수엘라 한 국가의 일이 아니라 이제 서반구라는 전체를 미국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나머지는 지금 이제 어저께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또 뉴스가 좀 더 나오면은 다시 한번 주제로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